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섯 번째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10절까지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11절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그 고백.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제 간구입니다. 이제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 이후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구하는 퍼티션이라고 할수 있죠. 그것이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음식을 함께 나누는 혹은 식탁을 함께 나누는 한 식탁에 둘러앉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 상징이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비유를 가지고도 이제 많이 말씀하셨지만 또 어떻게도 말씀하셨냐면은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그 그림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같이 앉으려니와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비스듬하게 기대어 앉는 이제 그걸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한 식탁에 둘러앉는 그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죠. 그런 이미지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노래죠.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in want. I shall not want.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핍된 것이 없다. 그 말은 우리는 막 굉장히 많은 것들, 막 부요하고 풍족한 것을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할 때꼭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결핍함이 없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비타민이 좋다고 막 많이 먹으면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 몸에 득이 되기보다 실이 될 때가 있는 것처럼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것, 원래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에서 좀 빠지거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결핍이 없는 상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이제 하는 것일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에서 항상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날 필요한 것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한 상황과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인내가 부족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될수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날 필요한 것이 담대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날 필요한 것이 지혜가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요? 필요한 것을.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인데 양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에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좀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는 양식과 음료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냥 쉬게 한다는 이미지도 있겠지만 양에게 꼭 필요한 양식과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보호하심이죠. 목자가 늘 함께 있어서 양떼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 말씀에도 새 힘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인도하신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본인이 목자였고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능한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때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 이유는 어떻게 하다가 헤매다가 보니까 거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또 다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 가운데 그런 것을 지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뭡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갑자기 등장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신다?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방금 지옥과 같은 죽음과 같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막 두려워하고 떨고 하지만 옆에 계시는 목자를 의지하고 지나왔는데 지나오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원수 앞에서.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잔치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이 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뭐다? 밥상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멀리서 온 자녀에게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온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해주는 것이 밥상을 차려주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우리를 가장 선대하고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는 것이 바로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더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이 뭐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목자이신 또 이것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상한 아저씨처럼 무정한 고용주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놀라운 능력과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와 결박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조금만 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뭐 물이 좀 얼마간 없다든가 뭐 먹을 것이 없어 보인다든가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기에 양식과 음료가 없어 보이면은 발끈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시편 78편 19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임재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광야에 식탁을 베푸지 않는가? 그겁니다. 아,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과연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것이고 조소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그 능력의 팔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까지 가르시고 첩경을 바다 밑에 숨겨두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쫓아오던 이집트의 정예 군대마저 물 가운데 수장시켜버린 그 하나님께 당장 눈에 보이는 양식과 음료가 없으니까 한다는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자기들의 배가 자기들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유와 목적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드리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떻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뭐라고요? 먹고 마실 것.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와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세심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셨고 실제로 많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할 때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걸 좋아했어요. 그것도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몸을 입으셔서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의 그런 원함이나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어떤 정욕들이 더 이상 있지 않으신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육체의 한계가 없으신 가운데서도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온통 먹는 거에만 집착하시는 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거에 집착하셨어가 아니죠. 그만큼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우리의 피로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사려 깊으시고 생각이 깊으시고 또 우리에게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성품과 계획을 우리는 이해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가장 잘 우리에게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음식을 먹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능히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임을 내가 안다. 그러니 그것 나에게 구해라. 그 말은 뭡니까? 이거 주세요, 주세요. 막 두려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염려되는 마음 가운데 막 하나님께 떼쓰듯이 달라고 구해라. 그거 안 구하면 안 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아는데 그것 나에게 이야기하고 나에게 맡겨라. 신뢰하고 맡겨라.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동의하면서 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1차적으로는 먹고 마시는 것이 되겠고, 2차적으로는 건강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필요한 지혜라든지 분별력이라든지 그날그날 필요한 여러 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과 은혜라든지 그런 것들 너희에게 더해질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린다면, 그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구체적인 하나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날 그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못 구했네? 아 그럼 안 주시겠네? 아니 이게 무슨 뭐 부적처럼 주문처럼 아 오늘 이 기도를 꼭 해야 또 오늘도 책임져 주실 텐데 일해 주실 텐데 아 이거 안 하면은 생각 안 하실 텐데 잊어버리실 텐데 또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려드려야 할 텐데 이런 어떤 종교적인 강박감이나 혹은 두려움이 아니라 혹은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 오늘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 나보다 주님 더 잘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댑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에 내가 맡겨드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던 것, 그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갈 때 이 모든 것들, 내가 구한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맛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간단한 한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하고 많은 의미 중에 한 가지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